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구원주로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고 이제 다시 곧 심판주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주 절기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구약의 예언대로 구세주의 전령으로 와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하기에 우리는 14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는 먼저 요한이 복음을 전한 시대적 배경을 밝히는데 먼저 정치적 배경을 밝힙니다. 디베리오 가이사의 통치 15년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이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요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곤이 분봉왕이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이었을 때 합니다. 가이사라는 표현 로마 황제의 타이틀입니다. 분봉왕이라는 표현 원래 의미는 로마 제국이 정복한 나라들 분할하여서 그들이 세운 왕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로마 황제가 세운 왕들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한 왕들입니다. 루사니아를 제외한 분봉왕은 모두 헤롯 대제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1절과 2절 초반부까지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2절 초반부 거기 종교계에 관한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를 않았는데 초반부를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은 지금도 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영향력이 컸기에 두 사람의 이름을 다 거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면은 될 것을 그 전에 이렇게 긴 말을 함으로써 시대적 또 종교적 배경을 밝히는가. 그 이유는 이제 기술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 세상 역사책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이방인 왕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었을 때다. 성전에서도 타락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다 하는 것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연상시키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가 언급한 왕들 다 악한 왕들이고 여기 누가가 언급한 두 제사장 악한 제사장인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의 일곱 인물이 팔레스타인의 정치계와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광야에서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 중간기 400여년 동안 참 선지자가 없었기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성전의 제사장에게 여시지 않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입을 여시지 않고 광야에 거하는 요한에게 입을 여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오래전에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성전에 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요한은 요단강 주위 모든 지역에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으로부터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정지 작업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이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서부터 17절을 보면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너 나의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천사와 스가랴의 예언을 오늘 말씀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들 훨씬 이전에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기록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여진 대로라. 이사야서에 쓰여진 그대로다. 그리고 곧 이사야서 40장 3절서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교독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곧게 되고 험한 곳들이 평탄하게 될지니라.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고대 시대 때 왕이 외딴 성읍을 방문하면은 그곳 주민들은 왕과 수행원들이 위용을 갖추고 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고 곧게 했습니다. 왕이 타신 수레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곡들은 도두고 큰 산과 작은 언덕들은 깎아서 낮추고 굽은 곳들은 직선이 되게 하고 돌이 많은 곳들은 평평히 했습니다. 엄청난 공공건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왕은 미리 왕의 행차를 알리는 전령을 오래전에 보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지금 인간 왕의 행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차하신다. 또 그러면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리라. 물론 이사야와 세례 요한은 마차가 지나갈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길을 닦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삶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의 수많은 계곡들 이거 메워줘야 합니다. 크고 작은 교만한 산들 이거 다 깎아내려줘야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들의 길 곧게 경건하고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용하신 다른 표현을 빌리면은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행길과 같이 반질반질하게 된 우리의 마음 밭을 깊이 기경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린 씨가 싹쓸 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밭에 널려있는 수많은 자갈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키운 싹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운을 막는 가시덤불들 이거 다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750년 전이나 일찍 한 선지자가 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전령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을 예언했는데 누가는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엉뚱한 구원주 메시아 왕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가이사와 팔레스타인의 헤롯과 빌라도 여러 분봉왕들, 주변의 다른 로마의 치리자들, 이들을 대적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백마 타고 나타나실 것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곧 임하실 왕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실 왕이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회개할 죄가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기 원하지만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삶, 우상을 섬기는 삶, 그 삶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죄로부터는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7절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교회에서 전혀 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도 가혹한 비유를 피하지 않은 겁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압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도 잘 압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나는 세례를 받기만 하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무리들을 광야에서 불을 피하는 뱀들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열이 올라오면은 뱀들이 구멍에서 다 기어 나오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회개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변화를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세례와 거룩한 삶은 같이 간다. 진정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중생한 사람에게는 필연적인 성화가 나타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원은 할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세례와 같은 예식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상의 덕 혈통으로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 자손도 대대손손 영원히 축복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늘 배웠는데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생명이 전혀 없는 돌들로부터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돌과 같은 이방인들, 다 죽은 이방인들을 일으키셔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난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회개가 없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도래했기 때문에 천국잔치와 함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었어도 악한 열매를 맺은 나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하리라. 사도 요한의 혹독한 정죄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양심이 깨끗한 우리 소수는 돌아가지 않고 겸손히 물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는 것이 참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겠나이까? 요한은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잘 돌아보며 산다고 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레위기 우리 19장 18절 말씀을 아주 쉽게 구체적인 예로 풀어주신 겁니다. 이번엔 옆에서 듣고 있는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당시 세리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경멸 대상이었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로마인들에게 고용되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종종 부당하게 징수했고 늘 이방인들을 접했기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정의상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창기와 세리와 같은 부류로 취급했고 따라서 성전과 회당에 들어오는 것조차 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리들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장 그만두라고 권하지도 않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하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 그 이상의 세는 거두지 말라. 이번엔 군병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힘으로 세금 징수하는 것을 도왔던 유대인 군병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에게도 너희 하던 짓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 밑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삶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던 일 계속하되 사람들에게서 돈을 강탈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무고하게 소송하지 말고 네가 받는 봉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기에 구조적인 악이 어디에나 수없이 많이 있는데 네가 혼자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너에게 주어진 일 권위자에게 잘 순종해서 하되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 있는 바를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라.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이전에 미리 온 전령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선포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은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사역에 들어오셔서 첫 일성을 터뜨리실 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만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여기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묘한 말씀이 덧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속에는 지저분한 뼈다귀 구데기 투성인데 겉은 회칠을 해갖고 그럴듯하다는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리더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경고하더냐.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허허벌판인 광야로 약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요한에게 줄을 지어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역구역 광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분명히 있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구역구역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들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며 크게 기뻐하고 이들 모두에게 세례를 주고 성대하게 세례식 거행하고 꽃다발 주고 교회 등록 교인으로 명부에 올리고 격려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세례 요한은 우리 절대다수 목사와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세례 받겠다고 그 먼 곳에서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악한 뱀의 새끼들이다. 아담과 이브를 꼬여서 낙원에서 추방하게 한 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지금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냐고 쏘아댑니다. 누가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냐고 합니다. 오늘날 교양 있고 세련된 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식한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타락한 기독교계의 큰 교회 목사나 교단 총회장이나 세미나 초청 강사나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가감하거나 물타지 않고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도 말씀을 굽어서 전하지 않은 죄로 버림받지 않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그동안 교회에 오래 출석해온 사람들은 분노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환영해 주는 교회와 목사에게 갔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 가운데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독한 정죄의 말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고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양심에 가책을 주고 괴롭게 하고 내가 평생 세상에서 쌓아놓은 공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하고 우르르 다 무너뜨려도 어물거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을 기만하지 말고 특별히 맹세하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행치 않아서 양심이 딱딱해진 사람은 구제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쓰면은 쓰지만 잘 받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Good news,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고하고 촉구한 말씀이 제일 좋은 소식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어떤 건가? 오늘 들은 말씀이 내 기분을 잡치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좋은 소식이라고. 실제로 요한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심판이 일어나면 알곡은 곡간으로 들이고 죽정이는 영원한 불에 태우신다 하는 요한의 메시지는 추하고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고집해온 백성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온 소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시원하고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는 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증명해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구원과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을 암에 걸렸지만은 그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며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죽을 암이 몇 가지가 걸려 있는데도 희희낙낙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의사의 사형 선고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당장 암세포를 드러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고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아프지만은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자신의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의원 가운데 의원 되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 커브길에서 70마일로 달리며 졸고 있는 친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뺨을 때리고 핸들을 돌려주는 친구입니다.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곳에서 정강이가 움푹 파여서 썩어가는 친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냐? 비명 지르는 친구를 억누르고 숟가락으로 썩은 부위를 긁어내고 옥시풀을 붓는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세례 요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 자신의 형제로 진정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아야 되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 와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물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것 유심히 또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대강절 기간 찬양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는 열중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실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은혜는 100%,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구원 전에 가난한 심령. 그래서 내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는데 내 영혼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회개해야 된다. 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 회개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하기에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은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크게 고백할 죄가 없는데, 전혀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 말씀을 봤는데도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셀러리맨으로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제발 꿍얼거리지 마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가, 탐욕을 부리지 마라 말씀입니다. 노동자, 8시간 어떻게 하면 빨리 때울까 요령 부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사,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왜 얘네들은 이 모양이냐 하고 성급하지 말아라. 자녀들, 부모에게 대들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들, 자신의 성욕을 주체를 잘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들, 남에 대해서 가십하기를 제일 좋아하고 특히 여자들은 돌아다니면 가십하는 게 많은데 그러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의 사회적인 의무 잘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의 심판의 비유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갇힌 자와 눌린 자들,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자들은 다 영벌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그 남 돕는 거 옵션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돈이건 기회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의 99.99%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니면은 잘해봐야 내 자식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영광 구하지 않고 내 나라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유익은 바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의 유익이기에 내 그 모든 자원들이 사용되는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하는가?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 식구들이 내 식구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었을 때 요한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사에 가시는 3년 기간 다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거 보지 못했고, 승천하신 거 보지 못했고,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한 복음의 전부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것에 플러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합당한 열매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걸로만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로 실제로 믿기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대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궁극적인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한 대로 주님은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회개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날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경건하고 그리고 공의롭게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